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peace we often forfeit,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스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가느린 자 너그럽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도 잠든 위로밖에 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입니다.
5장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놓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점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탐욕이 불처럼 여러분의 몸을 태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뺀 일꾼들이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둔 살찐 짐승들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반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귀한 곡식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을비와 봄비를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들었고 또 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믿고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누구든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여호수아기 제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보르노 왕과 악사베 왕과 북방 산간지방과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로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동과 미스르 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소를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겟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은 히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름뿐인 기독교 세계가 심하게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만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령한 믿음에 대적하는 반대 세력이 더욱 날카로울수록 가장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실된 기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기쁘게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환난이나 고통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받겠다는 자세야말로 가장 고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믿음이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했을 때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믿음이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크게 작용하는 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 무지와 어리석음에 상반되는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불신앙을 소유한 만큼 어리석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를 헤아리게 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의 육성은 항상 현재의 부귀와 영화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오감은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의심과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공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왕좌왕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혼란을 제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이삭을 짐승으로 바치는 제물처럼 자신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비록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려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상반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성을 절대 의존하게 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때로 신앙과 육신의 혼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도록 사로잡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장차 올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장래의 소망이 견고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존재가 항상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며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뜻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미군과 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약속을 확신하는 까닭에 사람들의 푸대접과 세상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을 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었는데 헤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크신 은혜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하잘 것 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이 우주 중에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너무나 인색하고 더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품속에 있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찮은 희생에도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면 내게 있는 이삭, 아브라함에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었죠.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권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과다하다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중했던 만큼 귀중한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주님을 위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의심과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참으로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죽고 그런 상태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그런 상황과 처지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확신과 감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곤경과 의심 속에서도 주신 사랑을 헤아리게 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합니다. 임마누엘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삶의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것들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에서 넉넉히 구원해 주심을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필요한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그 환난을 기도로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환난을 이기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흘리신 보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음식이 담긴 그릇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입으로 옮기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그려진 이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없어도 힘들지요. 일을 안 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낙원과도 같은 에덴에서의 경작은 날씨와 싸워야 하고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 기쁘게 일했을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처음 지녔던 모습과 달리 죄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의 유혹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고개를 치켜듭니다. 하지만 그런 험한 조건 속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꾸준히 살아가는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태로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도 밥을 먹기가 힘들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살아갈 의미와 의욕이 많이 약해졌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갈 길도 열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싶지만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진다면 규칙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창조주가 지으신 천지만물에 깃든 오묘한 움직임과 질서를 느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묵상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네, 창조 질서를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거만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습성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자기도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본인의 삶은 물론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폭넓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자극이나 징계가 주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강한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어리석은 자가 거만한 태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5절에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티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페티는 1단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단계, 좋게 말하면 순진한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적절하게 따끔한 조치가 주어지면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잘나가는 사람만 거만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도 거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문가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패티 어리석은 자의 상태와 개선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성세대라고 불릴 만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패티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단점을 찾아내서 비난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설프게 거만하고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청년이 있을 때 그 청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도록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철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견책만으로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내면에도 거만한 자의 모습과 명철한 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도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데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올바른 판단력이 내면화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19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가정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너무 커서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상황이라면 돈 때문인 경우가 많죠. 이런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 정도로 대책 없는 자식을 부모가 고발하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산을 되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부모라면 차마 자식을 법정에 데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모가 모든 수모와 고난을 감내하기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19장 맨 끝에 나오는 28절과 29절 말씀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사회적 측면에서부터 영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 표현 방법도 비교적 평범해 보입니다만 바로 앞에 놓인 27절 말씀은 약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내 아들아, 징계에 귀 기울이기를 그치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읽을 때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담고 있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극적이죠. 요즘 나온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히브리어 본문에 담긴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번역하기도 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라는 조건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징계에 귀 기울이기를 멈췄던 날들, 아니 그것이 징계인지도 몰랐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에 저는 지식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어른, 사회의 선배,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자비로 그 몸짓 이끼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원을 구주의 찬내 주님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